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사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본 속담에 가을 가지는 며느리에게 안 먹인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가지는 가을이 되었을 때 제일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며느리한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일본 사람들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그중에 며느리에 대한 차별이 참 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들이 요리하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참 모든 일을 담당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지요. 남자들은 먹는다고 고생 많았고요. 그죠? 특히 며느리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홍익교회 며느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자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그 성도님 댁에 안경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느냐? 당신은 늘 왜 이 모양이냐? 그럽니다. 이 사모님 운전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다시 운전해서 그 성도님 댁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내내 목사님이 계속 사모님한테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도님 집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이 차에서 내리시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안경 가져올 때 내 핸드폰 좀 챙겨오세요. 그러더랍니다. 예.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잊지 않으려고 꼭 기억하려고 예를 쓰지요. 중요한 물건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말을 할 때도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죠? 글을 쓸 때도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형광색을 칠하거나 별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5절부터 9절 성경 보십니까? 21장 5절부터 9절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인류의 종말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절부터 24절은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인류의 종말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다시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어 있죠.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면 인류의 멸망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하는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인데 먼저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먼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6만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요. 그때 에워싸는 것을 보고 들란 빨리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사람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로마 군대가 포위하거들랑 빨리 성 밖으로 피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의 이 예언을 믿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다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이제 그날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를 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무서운 그런 고통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6만 명의 로마 최정예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이 언제 포위했냐면 4월 달에 유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월절은 전 세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때지요. 그래서 얼마나 모였느냐? 약 110만 명이 외부에서 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유월절을 맞아왔던 110만 명과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0만 명과 또 합이 120만 명이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물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 사람이 죽으면 성 밖으로 시신을 던져버렸는데 그렇게 던져버린 시신이 약 6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자 그들은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였고 성 전체가 화염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올랐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도시와 성전에서 닥치는 대로 약탈했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챙겨갔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성전에 엄청난 황금들이 물처럼 녹아서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녹아서 흘러내린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을 파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12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은 굶어서 죽고 목이 말라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살아남은 10만 명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예언하시면서 24절에서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10만 명만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녀오시죠? 이태리 로마에 가면 포로 로마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로 로마노 광장은 고대 로마의 정치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화문과 비슷하지요. 그 나라의 중요한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포로로마노 광장 끝쪽에 보게 되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행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TV에서 사진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콜로세움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온 이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 앞에, 즉 포로로마노 광장 한쪽에 뭐가 있냐 하면 거대한 개선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티투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개선문입니다. 나중에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기려서 개선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 티투스의 개선문에 보게 되면 개선문 안쪽에 돌에다가 부조로 새겨놓은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병사들이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장면, 1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장면이 이 티투스의 개선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로세움과 이 개선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죠. 자기 조상들 10만 명이 끌려가서 세운 건축물이 콜로세움이고 그 비참한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빼앗기는 장면이 부조로 새겨진 것이 개선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이 개선문과 콜로세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셔서 이 개선문을 보게 되고 콜로세움을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뭐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이것은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때, 무너질 때, 불타오를 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장면, 이것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불타오를 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요. 이게 이제 개선문입니다. 티투스의 개선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로마의 장군이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개선문인데 저기 사람들이 보이는 안쪽 벽면에 그 당시의 모습을 돌에다 부조로 새겨놨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벽면에 새겨진 그림인데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 모양의 뭘 등에 짊어지고 오죠. 저게 일곱 개의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메노라, 성전에 있던 등잔대고 이스라엘 국보 1호입니다. 저게 황금 덩어리입니다. 저 등잔대, 성전에 있던 등잔대 메노라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모습이고 좌우에 있는 모습은 진설병 상을 메고 오는 모습이고 앞쪽에는 제사장이 사용했던 나팔을 들고 오는, 전리품으로 들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그림에는 10만 명의 노예가 포로로 끌려오는 장면, 예, 그런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투스의 이 개선문에는 참 저런 비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에 있죠. 저 경기장을 세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저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저 개선문과 콜로세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 증거가 바로 저는 건물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로마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다음에 이어서 인류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게 됩니다. 먼저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19절인데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종말이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여러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예, 지구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물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지면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우주적인 징조, 우리는 그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와 같이 종말이 가까워지면, 재림이 가까워지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럴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면 분명히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주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이 오면 우주적인 징조와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이것은 손오공처럼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도록 구름이라든가 연기라든가 혹은 소리가 들리는 나팔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구름과 귀로 들리는 나팔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뭉게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28절에 28절 시작. 이른 날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런 자연적인 재해, 우주적인 재앙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던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의 날이, 영원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민족이란 말은요, 말이 같고 핏줄이 같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 집단을 가리켜서 민족 혹은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말을 쓰죠. 같은 핏줄,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3억 인구의 약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56개 민족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핏줄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2만 4천여 종족, 2만 4천여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2만 4천여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2만 4천 종족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 않습니까?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대략 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구 중에서 약 3%가 믿으면 3%의 사람이 믿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나라 말로 예배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3%의 사람들이 믿으면 그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만 4천여 종족 중에서 2만 1천 종족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종족 몇 종족입니까? 약 3천여 종족이 남은 겁니다. 이 3천여 종족은 아직도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고 그들의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이죠. 이런 종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전도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3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별로 혹은 사랑방별로 교회 학교 부서별로 미전도 종족을 하나씩 맡아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이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가 파송될 것이고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고 그들의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포기하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마다 미전도 종족이 있지요? 가정들마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족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까지 합시다. 예, 여러분 식물에 싹이 나면 아 봄이 오는구나, 그죠? 또 잎이 무성해지면 야 여름이구나. 꽃이 피면 또 열매가 맺히면 뭐예요? 가을이구나. 우리가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듯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거들랑 아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겠구나. 알아차려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인생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32절부터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 20절, 24절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도 추석이 언젠지 미리 확인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달력 안 뒤져보셨어요? 예, 내년도 추석은요 2020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그리고 10월 3일 토요일은 개천절이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 토요일까지 연휴입니다. 올해는 목금토가 연휴였지요. 내년에는 수목금토, 하루 늘어서 수목금토가 연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루 더 놀게 되겠죠. 직장인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석이 올까요? 내년에 추석이 올까요? 예수님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신다면 추석은 오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는 추석이 없고 지옥에도 추석이 없습니다. 그죠? 예. 내년 추석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마음이 무뎌지고 둔하여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재앙이 될 것이다. 눈 뜨세요. 잘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재앙이 되니까 지금 눈 감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 추석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눈 뜨세요. 예. 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빼앗긴다. 감각이 무뎌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찌개 올려놓고 끓을 동안에 잠시 드라마 본다고 하다가 찌개 다 타고 냄비 태운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 경험들.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죠? 예.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재림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즐거움, 놀이,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음을 쾌락에 빼앗겨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이든지 건강에 대한 걱정이든지 간에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딴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막 걱정하다 보면 식구들이 들어온 줄도 몰라요. 들어온 줄도 몰라요. 그죠? 드라마 보다가 아이고 저 주인공 저거 살아야 되는데 저 둘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누가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 번째는 분주함, 일상생활의 분주함. 물건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분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 염려, 이 분주함, 요 세 가지에 걸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재앙이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약을 사지 못하지요. 그죠? 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기억해를 기억하지 못하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무감각이고 마음이 둔해진 것이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내 욕심만 부러진다면 내 욕심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음표를 따라 노래만 부른다면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리에 와있다 할지라도 내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루해하고 귀찮아하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느낌, 내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맞아,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고 성경에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붙잡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붙잡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그 감동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되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예, 특별히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추록의 날을 기다리듯이, 포로된 사람이 해방의 날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으로 슬퍼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사모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때로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광고라도 보신 적이 있겠지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유명한 세계적인 뮤지컬인데요, 내용이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론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약간 각색한 내용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롯 유다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룟유다의 혼령이 영혼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당신이 부활한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왜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게 말해주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텐데 왜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내용이죠. 왜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자들이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가룟 유다가 딴 데 가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뭔가 탐욕에 빠져있든지 간에, 염려에 빠져있든지 간에, 아니면 분주했든지 간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에 보면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기뻤습니까? 여러분, 누구 얼굴이 제일 반가웠어요? 손자 얼굴이 제일 반가웠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반가웠습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 반가웠던 얼굴들 있지요? 다 반가웠던 얼굴들. 여러분, 이번 추석뿐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반가웠던 얼굴들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반가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쾌락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분주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기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춤추며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쾌락과 염려와 분주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깨어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익의 모든 권세들은 아버지여 쾌락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분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춤추며 주님 맞이해서 함께 보좌 앞에 다가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아픈 부위에 손을 기도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거나 또 사랑방 식구들이 아프신 분들, 가족이 아프신 분들 함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깨끗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인류 재앙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도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깨어 있게 하셔서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분주함이 빠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춤추며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염증 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골다공증 치유될 지어다. 모든 관절의 통증이 떠나가고 염증이 떠나가고 평강으로 충만할 지어다. 사라진 연골 예수 이름으로 재창조될 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명하니 간과 심장, 허파, 위, 12장, 대장, 소장, 췌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지어다.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기능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목과 허리의 디스크는 치유되어지고 눌린 신경 해방되고 모든 근육과 뼈와 신경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코에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코가 마를 지어다. 귀가 밝아질 지어다. 눈이 밝아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혈관신경이 분리되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열등감, 수치심, 좌절감, 우울증, 자살 충동증 모든 마음의 병은 다 떠나갈 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지어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말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 출산의 문, 사업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살 길과 피할 길이 열릴지어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신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분주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위에 국내에 출자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위에 주님이 친히 시작하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54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2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